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로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느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오늘 일독서죠.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에 한 부분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풍요로운 음식을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기름진 고기와 고급진 술이 가득 찬 잔치를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예언자의 그 시대에는 그러한 잔치가, 그런 음식으로 풍성한 잔치가 흔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쓰시는 걸 보면 복음의 시대도 비슷했다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구약의 시대에서는, 성서의 시대에서는 이 먹는다는 행위는 잔치라기보다는 곧바로 생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현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적어도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이제 생존은 아니죠. 오히려 맛을 통한 즐거움의 추구가 그 생존을 덮어버리고 있죠. 하지만 이 탈출기, 구약의 탈출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한 끼 굶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겠다고 두덜거리자 하느님께서 만나라는 그 빵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랑 메추라기라고 하는 뭐 기껏해야 참새 크기 정도의 쇠고기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껏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정해주신 무게만큼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욕심을 내면 다른 누군가는 곧장 굶게 되고, 그 굶주림이 자칫 잘못해서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구약의 복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시대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공생활 기간 동안 기적을 뭐 많이 일으키셨지만 먹는 기적은 거의 일으키시지 않으셨죠. 기억을 해보시면 몇 번이었는가 헤아려 보시면 거의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기억하시는 그것, 다섯 개의 빵과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신 일이 있죠. 근데 그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이후의 일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적 이후에 군중은 흥분하죠.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자신들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으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라도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설교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먹는 기적을 체험하고 눈이 돌아가 버린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양식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음식에 집중해라. 내가 바로 하늘의 음식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십니다. 빵을 달라는 군중에게 내가 빵이니까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상의 음식은 아예 무시하고 천상 양식만 먹고 살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죠. 성체도 이 그 물질, 밀가루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상의 음식을 통해서 천상의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질 안에서 자기 비움과 나눔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 물질이 연연하지 않고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이 독서였던 필리피서에서 바울사도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 여러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질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물질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물질이 연연하지 않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결국 이 혼인예복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그래서 나누었던 그 모습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혼인예복이 그것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 말씀 분위기는 상당히 강제적이고 강압적이어서 사실 읽으면서 조금 거북하기까지 합니다. 비유 말씀이려니 하지만 해도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이 강압적인 분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뭘 비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인간에게서 주었던 것을 도로 빼앗아 가시는 험상궂고 변화무쌍한 분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 강제성은 바로 죽음에 대한 비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세상의 모든 물질, 자신이 누렸던 그 재물로부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건은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의 단절, 점진적인 단절이 아니라 한순간의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의 분위기처럼 상당히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심취한 자들은 죽음을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게 되죠.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고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라는 말은 사실 숱하게 들어온 이 죽음과의 만남에 대한 수많은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삶의 자세로, 좋은 자세로 죽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죽음을 조금은 더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이느냐라는 그런 윤리적이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죽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조금은 다른 분위기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흥미로운 것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이를테면 무한함을 향한 여행의 시작이라고 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은 물질의 한계에 우리를 묶어두었던 이 몸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파랑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인간 입장에서는 무한하다고 하죠. 너무나도 넓고 넓다는 말로는 사실 표현도 안 되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그 한계선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무한대와 이 우주의 끝은 인간의 물리적인 계산이나 물리적인 영향대에 가닿지를 않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에게는 사실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주는 현대 인간이 맹신하고 있는 과학기술에도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질이면서 이 물질을 뛰어넘는,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상의 무엇이기도 합니다.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물질계에서 해방된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물질의 한계인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우주를 여행을 하게 된다는 상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는 물질계 안에서 가장 하느님의 무한함에 닮아있는 무엇이고 공간이고 또 공간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여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을 여행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을 통해 제약받는 이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 안에서,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지구라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자유로워진 우리 인간은 우주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에서는 몸을 가지고 알려고 했다면 이제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영 자체의 모습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행한다는 것은 그 하느님, 무한하신 하느님을 알아가고 우주와 같은 하느님과 일치해 간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우주를 여행하게 되는, 그래서 무한하신 하느님을 직접 알아가게 되는 그 영원한 여행의 승차권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행했던 사랑과 자기 비움, 나눔, 용서, 화해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열심히 함께 살아서 모든 분들이 그 여행의 승차권을 가지고 이 흥미로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